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치 온 세상이 조용하고 있는 이 침묵과도 같은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침묵마저도 그 말씀 한가운데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깊게 잘 살피시며 은혜 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1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1절부터 시작할 때 보시면 아브라함 1절을 시작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의 나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전 9절에 있는 16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이전 16장에서 아브람은 하갈이라고 하는 아내의 여정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로부터 함께 그 시간들을 흘려 보낸 뒤에 아브람이 99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마지막 절, 16장 마지막 절에는 그의 나이로 끝나고요. 또 17장 시작할 때는 또 그의 나이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시간과 시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많은 시간들을 압축하고 단축하여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간과 시간 사이에 분명히 이 시간이 공백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면 이 공백은 분명 이 성경의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서 16장 16절에서 끝나고 17장 1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이전에 그럼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86세 자녀를 낳았고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몇 년의 세월이 흐릅니까?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비록 1절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앞에 이런 말이 그냥 붙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13년 뒤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13년 동안 아무 말이 없으시다가 라는 그 숨겨진 표현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도 않았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말 없음, 그 침묵으로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자,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 없으셨다면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 13년 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그냥 13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육아를 했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느지막하게 낳은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양육하면서 자신의 일상에 충실하게 임하며 살아갔습니다. 노년의 나이에 자신의 후사 기업 무를 자를 하나 얻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아들을 아내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얻게 되죠. 그리고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을 때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말씀하셨던 그 후사에 대한 언약, 내 민족에 대한 언약, 자녀에 대한 언약을 아마도 이 이스마엘에게 투영하고 그것을 응답으로 여기면서 참 정신없이 기쁘고 감사한 시절들을 보냈을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에 너무나도 유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그때의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후사 자녀에 대한 약속 이 언지를 미리 받은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자녀에 대해서 후사에 대해서 그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내인 사라의 배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결국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 엘리에셀을 통해서 제가 후사로 삼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막 작정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창세기 16장에서는 도저히 이제는 못 참아서 아내의 그 요청이라는 핑계를 삼아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라의 아들을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잊어버린 채로 이 느지막하게 얻은 늦둥이. 얼마나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었겠습니까? 그 귀한 아들을 데리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응답인 마냥 그냥 그 아들과 함께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3년 동안 너무나도 귀한 이 아들을 데리고 살아왔던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민족과 후사,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후손으로 삼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직접 당신의 언약이 어떠했는지를 확인시켜 주시면서 확인으로 끝나지 않고 언약에 대한 의식을 체결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반으로 쪼개게 하시고 그 반으로 쪼갠 재물 사이를 직접 오고 가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맹세하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의 몸에서 너의 상속자가 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 그렇게 이스마엘과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린 채 그냥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13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선택과 의지대로 마음대로 그 세상 가운데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세상살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13년 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13년이 흐른 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1절 중반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잠깐 말씀을 뛰어넘어서 22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22절 여러분의 성경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1절부터 22절까지 아브라함은 13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다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22절 그와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떠나 올라가셨다는 건 아브라함에게 1절에 그 13년 만에 하나님 어떻게 오신 겁니까? 그를 찾아 내려오신 겁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가 여느 때와 같이 하나님의 뭐 음성 가운데 그의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13년 동안 자신의 그 일상 가운데 그 세상살이 가운데 집중하여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그 일상에 직접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는 오늘 하루 어제부터 아니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세상살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그 언약이 남아 있으십니까? 그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다고 분명 약속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진정 그 언약이 남아 있고 그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자신의 일상 가운데 치중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일상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직접 그의 일상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새번역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새번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에게 순종하여 흠없이 살아라.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에게 순종하여 흠없이 살아라. 이건 하나님이 마치 그냥 공중에서 선포하면서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저 그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차원이 아닌 거죠. 지금 어떤 이야기입니까? 너는 지금 내 앞에서 살고 있지 않다. 너는 내가 전능자 하나님인 것을 너는 잊고 살아가고 있다. 너는 나의 백성으로서 지금 흠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전능한 자, 나의 사람답게 흠 없이 살아가고 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라 라고 밑에 그 뒤에 느낌표를 찍으면서 일갈 일침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꾸 아브라함이 그 침묵 속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의 뜻대로 나의 선택과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만족스럽고 성공적이니까 거기에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니 너 잘못 가고 있어. 너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 너는 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너의 선택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 나는 전능한 자야. 너는 내 앞에서 흠이 없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이 다시금 아브라함과 말씀하셨던 이전의 언약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다시 확인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그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22절까지의 말씀 중에 반복하여 강조하고 계시는 그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보니까 9번 등장하더라고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언약, 내 언약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내 언약의 핵심 의미가 담겨진 7절 말씀으로 함께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17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언약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중심 메시지가 여기 담겨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내 언약을 시작한 게 바로 나다. 그리고 내 언약을 유지할 것도 내가 할 것이고 내 언약을 성취할 것도 내가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수많은 민족들이 나게 할 것이고 내가 그 민족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그렇게 하기로 시작했고 내가 그렇게 하기를 유지할 것이고 그것을 내가 성취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 언약을 주도하고 이 언약을 이끌어가고 이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겁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의 민족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그 은혜를 베푸시며 언약을 체결하시며 그것을 지켜나가시겠다 꾹꾹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언약의 말씀이 그 아브라함 때로부터 흘러흘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십자가 가운데 성취되었고 그것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맺은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는지를 강조하시면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젠 그의 이름까지 바꿔주시는데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높은 아버지 또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 원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많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동안은 내가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로서 내 중심적인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던 아브라함이었다면 내가 너를 바꿀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인데 너는 이제 너 스스로가 높아지는 너의 스스로의 삶이 아니라 많은 민족이 너로부터 나게 될 것이고 많은 민족을 나에게로 이끌어오는 역할을 할 것이고 내가 세상 가운데를 보내는 그 역할 그것을 너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그에게 이름을 통해서 부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를 낳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89세입니다. 자녀가 생기고 탄생하게 되면 100세죠.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말 것도 없이 인간적으로 정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웃는 것이죠.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그런데 여기 자녀를 낳을까, 어찌 자식을 낳을까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래 원어의 의미를 찾아가 보니까는요, 거기는 아이를 낳다라고 하는 그 단어 뒤에 수동태로 쓰여지는 어떤 단어의 형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다시 좀 더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자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가 아니라 100세 된 사람에게 어떻게 자식이 낳아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이 낳아질 수 있겠습니까?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이건 뭔가 자기 주도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지만 이걸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아주 불신 가득한 말처럼 들리지만 조금 더 본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여기까지 온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 그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분명 연약해 보이고 13년간 그냥 자기 자녀 키우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왔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자 엎드려 그 말씀을 경청할 줄 알았고 경외할 줄 알았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은연 중에 이 언약, 이 계획을 인도하시는 이가 내가 아닌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은연 중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록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태에서 그는 현실에 주저앉아 버린 거죠. 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고 그렇게 이루어냈던 현실과 결과가 너무 만족스러웠던 겁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9세, 이제 자녀를 낳으면 100세인데 인간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나에게 100세 때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기적,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 내 인생에 개입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그 기적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겠던 거죠. 그냥 현실에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아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선택에 따른 결과물, 13년간 내가 책임지고 살았던 나의 일상, 나의 세상살이, 이 안정된 일상 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이기적인 요청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죠. 뭐 새로운 일, 새로운 하나님의 방식,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일구었던 내 일상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계획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개입이, 그 계획이 너무 버겁고 너무 두렵고 너무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장면은 어찌 보면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정체성이 변화되는 그 과도기에 있는 우리의 신앙과도 참 비슷한 것들이 보입니다. 아브라함, 우리도의 마치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은 있지만 내가 살아온 삶의 구조를 지키고 싶고 내가 일구어놓은 삶의 영역들을 지켜내고 싶고 내가 내 결과와 내 선택과 나의 것을 의지하며 내가 만들어 놓았던 나의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크고 멀게만 느껴지고 말씀을 통해서 아멘 아멘은 하는데 그게 정말 될까라고 하는 의심은 여전히 내 마음에 있고 세상을 돌아가 보니 이게 진짜 나의 현실이고 그래서 그렇게 세상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믿지만 세상과는 별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내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 세우겠다.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정한 방법으로 이 계획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때 보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선교도 하고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살이에 빠져서 나의 선택과 나의 결과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내가 의지하면서 내가 일구어 놓은 것에 하나님 여기에 좀 복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 삶에 개입시키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그 아브라함의 대단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그 아브라함. 사실 여러분 12장부터 보시면 치겁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불신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내 선택을 의지하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아브라함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있는 곳까지 찾아오셔서 찾아오시는 은혜로 그를 찾아와 말씀하시고 다시금 불러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의 그 13년의 기간 동안 침묵하며 그를 바라보셨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더 이상은 인간적인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100세의 나이에 자녀를 주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는 내가 진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제 말씀을 마치고 예배를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요. 나의 일상을 나의 힘과 나의 선택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만들어 놓은 결과에 하나님의 이름을 덧입히려고, 내가 선택한 내 선택의 결과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덧대려고 거기에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세상살이에 끌어들이지 마시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주관적인 그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흔들릴 겁니다. 왜 이렇게 응답되지 않나 흔들리고 불안하고 망설이고 또는 못하겠다고 때를 쓸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실 때요, 엎드려 그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이후로 하나님이 떠나신 이후에 하나님 이스마엘이 하나님 옆에 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불안불안하고 불신하고 그냥 내걸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떠나시자 그는 그 마음이 어찌 되었든 간에 온 가족에게 말씀대로 순종하여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그 행보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의 개성과 선택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할 것이고 100살 때 말도 안 되는 그 나이에 자녀를 낳게 하신 그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겠다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가운데 주의 뜻이 먼저, 내 뜻이 아닌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나의 선택에 기대어 살아가지 않고 내 선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히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아가게 하는 나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